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축복된 특새 28일 차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청소년부 또 그리고 영어 중고등부 YM 선생님들과 전도사님들이 함께 해주셨는데요. 우리 이영찬, 박세현, 김하은, 신건아 전도사님 그리고 우리 박세현 우리 전도사님이 지휘하셨는데 우리 청소년부 참 예민한 나이 애들인데 김정은이 중2가 두려워서 남침을 못한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예민한데 우리 교회 청소년부에 가보면 딴 세상입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성령 충만하고 예배를 잘 드리는지 모릅니다. 우리 수고하신 우리 전도사님들과 우리 청소년부 교사들을 위해서 한번 힘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요즘 제가 핫팩 쓰다가 그 좀 느낀 게 있어요. 이게 핫팩이 비닐 포장지에 들어있을 때는 뜨겁지 않은데 포장지를 뜯고 공기에다 노출을 시키면 이렇게 그리고 흔들어대면 이게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때도 기도하지만 이렇게 성령의 생기가 우리한테 닿으면 뜨거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명이 모여서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공간 속에 여러분의 영성에 마치 핫팩에 공기가 닿는 것처럼 성령의 생기가 임해서 여러분의 기도가 갑절 더 뜨거워지고 더 힘있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몸이 피곤하고 힘들어도 이 자리를 지키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고 믿습니다. 우리 함께 한번 기도하시고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여,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지칠 때도 되었지만 지치지 않고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임하시고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어제 이어서 계속해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세 후계자 여호수아에게 주신 말씀을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뭐 눈치채셨겠지만 어제 본문이랑 똑같은 본문이잖아요. 그만큼 이 본문이 굉장히 리치합니다. 굉장히 풍성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저께 위대한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 여호수아의 부담감이 얼마나 컸던가를 함께 생각했고 그리고 여호수아 앞에 놓여있는 이 엄청난 과제, 그 무서운 병사들이 지키고 있는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야 되는 이 태스크 앞에서 이거 정말 인간적으로 불가능에 가까운 태스크인데 어떻게 할까? 여호수아의 그런 두려움을 하나님께서는 알고 계셨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우리의 마음 상태를 잘 아시고 딱 그때 필요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미움으로 가득 차 있을 때는 용서하고 사랑하라는 말씀을 주시고 우리가 두려움에 가득 차 있을 때는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5절 말씀 봅니다. 네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이 세우신 리더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네 평생에 적수가 없을 것이다. 수많은 적들이, 다양한 적들이 나오겠지만 적이 누구든 간에 상관없다. 너는 백전백승할 것이다. 적이 약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너를 강하게 해줄 것이기 때문에 적에게 대해서 너무 신경 쓰고 걱정할 거 없다는 것. 내가 월등하게 강하면 어떤 적도 두렵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그 당시에 바벨론 학사들하고 1점, 2점 가지고 다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능력이 10배나 뛰어났기 때문에 아슬아슬하게 이기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월드컵에서도 보면은 몇 번씩 우승한 강팀들은 상대팀 분석보다 더 신경 쓰는 게 자기들끼리 팀워크 맞추는 거래요. 자기들의 실력만 충분히 발휘한다면 어떤 적을 만나도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이미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적이 아무리 강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능력을 100% 끌어내는 믿음이 있느냐 하는 거죠. 이미 우리 안에 능력이 있는데 그거를 반에 반에 반도 못 사용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스마트폰, 아이패드, 또 최신 차를 사가지고 그 기능에 우리가 한 보통 사람들은 20%도 못 쓴다잖아요. 몰라가지고 사용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미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져 있는데 우리가 정말 사용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렇게 새벽부터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능력에 불을 붙이기 원하시고 더 사용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굳건히 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너희에게 줄 것이라는 약속을 이미 오래전부터 그들에게 주셨어요. 6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550년 전에 이미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말씀을 주님이 계속해서 확인해 주셨어요. 여호수아에서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과정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지만 이 말씀은 세대를 초월해서 늘 새롭게 다가옵니다. 뭐 우리 MZ세대, X세대, 세대차가 느껴진다고 하지만 이 세대차가 느껴지지 않을 수 있게 하는 게 유일하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역사이면서도 예언입니다. 이 말씀은 변함없이 이루어져요. 그래서 누가 뜬금없이 뭐 새로운 말씀이 있다? 그 이단이죠. 우리에게는 새로운 말씀이 필요한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말씀에 대한 새로운 확인입니다. 새로운 감동입니다. 이 약속은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4절을 보시면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브라데 강까지 해쪽 속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어디부터 어디까지, 정확하게 말하면 한라에서 백두까지, 동해에서 서해까지 이렇게 정확하게 지명을 설명해 주시면서 구체적으로 너희에게 줄 것이라고 하셨어. 이것은 단순히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여호수아 한 사람에게 주신 약속이 아니라 민족 전체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를 통해서 주신 것뿐이지 모두에게 주신 약속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한 사람만의 인생을 사는 게 아닙니다. 왜 우리가 잘 돼야 됩니까? 여러분 개인이 잘 되면서 민족이 잘 되는 거예요. 교회 전체가 축복받는 축복의 통로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집안에 한 명만 잘 돼도 온 집안이 먹고 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기도 응답 받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게 중요해요. 이 약속이 아주 구체적입니다. 정확하게 지명을 거명하시면서 말씀하시잖아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구체적으로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 제목을 놓고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이 약속의 땅의 경계가 사실 여호수아 당대에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나중에 다윗 솔로몬 때 가서야, 수백 년 뒤에 가서야 비로소 이 전 지역이 이스라엘 왕국이 됐죠. 하나님의 비전이 내가 받았지만 내 당대에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간을 초월해서 모든 믿음의 가문들의 헌신을 통해서 모든 세대가 힘을 다해서 쌓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약속의 땅에 진입할 때 하늘나라에서 모세가 보고 있고 아브라함이 보고 있고 이삭과 야곱과 요셉이 다 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건 우리가 하는 거다. 두려움을 이기는 길은 문제가 아닌 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문제는 어렵지만 하나님의 약속이 있으니까 될 것이라는 것.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가는 인생은 파워풀합니다. 이미 오래전에 소천하신 시각장애인 강영우 박사 많은 분들에게 감동을 주셨죠. 이 분이 아들이 둘 있었는데 둘 중에 하나가 하버드 나와서 이거 듀크 대학 미국에서 가장 어려운 의과대학 중에 하나인데 거기를 나와서 안과 의사가 되었어요. 뭐 경쟁률이 수십 대 1이었대요. 들어가 보고 알았대. 이렇게 경쟁이 치열할 줄 알았으면 안 할 걸. 그런데 어떻게 갔느냐? 그는 아버지와 같은 시각장애인들에게 빛을 주겠다는 비전을 가졌어. 어렸을 때 아버지 눈을 만지면서 그랬대요. 아빠가 축구하다가 다쳐서 실명했거든요. 아빠 너무 불쌍하다. 나는 아빠 같은 사람들에게 빛을 주는 안과 의사가 될 거야. 어린애가 딱 그 말을 한 거죠. 그 비전을 하나를 가지고 쫙 간 거예요. 그러니까 뭐 경쟁률이 얼마나 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해서는 별 생각이 없었어요. 여러분, 아빠와 같은 시각장애인에게 빛을 주겠다는 비전을 가진 학생하고 그냥 의사 돈 많이 벌고 안정적이니까 의대 가겠다는 학생이랑 인생을 사는 차원이 다르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가슴에 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런 비전을 줘야지 아이들이 너무나 많은 난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생길 거예요. 3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광활한 땅을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하십니다. 아직 이루어진 건 아무것도 없는데 미래를 이미 과거 완료형으로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는 승리하기 위해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주신 승리를 나와 적이 동시에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우리는 승리를 위해 싸우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승리를 토대로 해서 싸웁니다. 그 넓은 땅을, 그 많은 적들을, 그 많은 요새들을 어떻게 부술지에 대한 구체적인 작전 설명은 없었어요. 우리는 약속을 붙잡고 살지 설명을 붙잡고 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엘리트들은, 세상 사람들은 설명을 잘해요. 한참 설명하는데 들어보면은 안 된다는 얘기죠, 결론은. 우리는 절망의 설명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똑똑한 설명을 듣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단순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인 줄을 믿습니다. 약속을 믿는다면 순종을 해야 돼요. 믿음에 진짜 내가 믿는다는 증거는 아멘을 세게 해서가 아니라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진짜 믿음이죠. 3절에 보니까 너희 발바닥으로 바른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다고 돼 있죠. 아직 밟지 않았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너희들이 그 땅을 발로 밟아라. 그 순간에 약속은 너희의 것이 될 것이다. 하나님은 이미 그 땅을 주셨지만 그 주신 땅을 취하는 것은 우리의 순종의 발걸음이에요. 이건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게으른 자들에게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전진하는 부지런한 자에게 주는 것입니다. 새벽에 일어나는 자에게 주는 것이지 해가 중천에 뜰 때까지 낮잠 차고 게으름 피는 자에게 주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하나님의 약속은 순종하는 자를 위해 예비된 축복이지 게으른 자를 위한 베개가 아닙니다. 여호수아가 아무것도 하기 전에 이미 성공은 얘기되어 있었지만 승리는 준비되어 있었지만 이 승리를 취할 수 있는 자는 새벽에 일어나 기도하며 전진하는 여러분과 저인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피하지 말고 정면 돌파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주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생각을 복잡하게 하지 말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라고 하십니다. 영성이 깊어지면 말과 행동이 심플해집니다. 힘이 없으면 막 복잡하게 말하고 핑계를 잘 대는데 영성이 깊어지면, 믿음이 깊어지면 회의 시간이 짧습니다. 우리 교회 회의 굉장히 짧게 합니다. 뭐 100억 넘어가는 예산을 다루는 재정당에도 한 2시간에 끝내는 것 같아요. 너무 많이 회의할 필요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붙잡고 전진해야 됩니다. 두려움에 젖어서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르고 있는 것은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는 시간에 오히려 순종의 발걸음을 내딛으면 뜻밖의 기적의 길이 열린다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시험이 걱정되면 공부해버리세요. 어둠이 두려우면 불을 켜버리시고, 죽음이 두렵다면 예수님을 믿어버리면 되지. 인생의 돌파구는 순종의 발걸음을 딛는 자를 위해 열릴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지만 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자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그 많은 성경 공부가 있는데 능력을 체험하는 자는 성경 순종으로 하는 자다. 선물은 주어졌습니다. 문제는 내가 순종으로 그 선물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성령의 은사도 선물인데 그건 기도하는 자에게, 새벽부터 와서 기도하는 자에게 주어지겠죠. 출애굽 1세대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약속을 믿고 순종하지 않았기에 순종 대신 불평과 원망을 하니까 출애굽은 했지만 가나안 땅 입성은 할 수 없었어요. 오늘도 보면은 구원은 받았는데 능력의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간신히 천국만 턱걸이에서 들어가는 아슬아슬한 정말 무기력한 삶이죠. 40년 뒤에 똑같은 약속이 출애굽 2세대에게 주어졌죠. 출애굽 1세대에게 주었던, 너희 조상들에게 주었던 똑같은 약속을 너희들에게 준다. 이제 너희들은 어떻게 다를 것이냐. 조상들과는 달리 이 약속을 붙잡고 순종한다면 너희에게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오늘 새벽에 똑같은 설교를 듣지만 오늘 하루 여러분의 인생이 승리냐 실패냐는 똑같이 받은 말씀을 순종하느냐 안 하느냐에 달렸을 것입니다. 이 순종은 또 한순간에 화끈하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천천히 하게 됩니다. 이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이 7년 걸립니다. 그냥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깨야 돼요. 요새마다 다 깨고 들어가야 돼요. 뇌약 표시 내려칠 때도 있고 배가 고프고 지칠 때도 있고 매번 다른 적이 다른 전략으로 나옵니다. 그러나 승리하는 크리스천은 단 한 번에 장쾌한 승리로 이기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을 몸과 마음의 기분이 따라주지 않아도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특세 40일 할 때 첫 주랑 중간은 완전히 달라요. 제가 딱 보면 여러분 얼굴 표정이 달라요. 좀 지쳐서 끌려오는 표정이 이렇게 그 21제를 넘어가면 이제 생기죠. 그렇다 할지라도 여러분 나오는 게 기특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날들을 1년에 우리 축구팀, 야구팀, 프로리그가 보면은 100개 넘는 경기를 하는데 매 경기마다 최상 컨디션으로 나가는 건 아닙니다. 어떨 때는 짜증나고 나가기 힘든 때가 있는데 자기를 쳐서 복종시키며 하루씩 하루씩 사는 거예요. 우리도 승리의 삶을 사는 크리스천들은 하루씩 하루씩 하면 돼요. 7년이나 되는 기나긴 정복전쟁을 각 지파별로 자기에게 할당된 적을 한 걸음씩 물리치며 전진합니다. 오늘 이 하루를 그래서 경히 여기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눈이 쌓여서 어느 시점에 나뭇가지를 꺾어버리는데 그 마지막 쌓인 눈 때문에 꺾인 게 아니라 지금까지 쌓여온 눈 때문에 꺾이는 거죠. 그러므로 이 하루하루가 굉장히 중요해요. 순종의 하루. 8절 또 읽습니다. 이 율법책을 네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네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네가 형통하리라. 이 율법책은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데 이 말씀을 주야로 묵상한다는 히브리어는 낮이고 밤이고 계속해서 이걸 생각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입에서 계속 웅얼거리는 거죠. 이스라엘 가보시면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입으로 웅얼거리는 걸 굉장히 잘합니다. 그들에게는 묵상과 말이 같이 가요. 여호수아는 매일 말씀을 시도 때도 없이 읽고 묵상함으로써 마치 그냥 혼잣말도 휘파람도 계속 말씀이 웅얼거리게 그렇게 만들어야만 했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총지도자 여호수아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었어. 여러분 200만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할 일이 좀 많아요? 회의만 해도 수십 개를 해야 됐을 거예요. 작전 기획은 얼마나 많이 짜야 됩니까? 지금 군사, 경제, 정치 모든 결정을 여호수아가 다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가장 톱 우선순위는 네가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은 오늘날의 모든 리더십들에게도 해당이 됩니다. 영적인 지도자란 하나님의 말씀을 늘 읽고 묵상하고 여기에 최우선 순위를 투자함으로써 자기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자기 생각을 꽉 채워야 돼. 오늘날 많은 지도자들이 자기 생각이 너무 꽉 차 있어. 그러다 보니까 영적인 결정을 못 내리는 거예요. 리더가 되려면, 리더가 딱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와서 흔들어댑니다.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책임은 리더가 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뭐 보수 진보 이쪽으로 치우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정말 흔들리지 말라는 거죠. 사람들의 말을 듣고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다가는 아무것도 못해요. 마지막 결정은 경청은 하지만 결정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젖어서 그 말씀에 압도되어서 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 캐나다 있는 나야가라 폭포 이제 가보신 분들이 많을 것입니다. 1초에 7천 톤의 물이 떨어집니다. 제가 저기서 직접 찍은 건데 이거를 나야가라 폭포 바로 앞까지 데려다주는 관광선이 있어요. 그런데 그 관광선을 타고 그 앞에까지 쫙 가잖아요. 물소리가 얼마나 큰지 옆에 사람들 소리가 들리질 않아요. 그냥 셧아웃 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와도 같다고 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다른 소리가 안 들려요. 제가 그때 생각을 한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또 들으면 성경을 읽고 또 읽어서 말씀에 완전히 젖어버리면 주변의 여러 소리들을 그 소리가 압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고 듣고 생각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 본능적으로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할 때 그 말씀에 기초해서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뜻을 영혼 깊숙이 각인해 넣는 것, 그것이 바로 리더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인 결정을 할 것이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결정하게 될 것이고 여호수아의 리더십은 바로 하나님의 리더십이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히브리어로 그 예슈아라, 예수님의 이름과 똑같다고 말씀드렸죠. 예수님은 말씀이 성육신 되신 분이에요. 여호수아가 말씀을 묵상하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예 말씀이 육신 자체가 되신 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리더십이 파워풀했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늘 말씀에 충만해가지고 어떤 결정을 할 때 예수님처럼 영적으로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말씀으로 충만해지면 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죠. 7절 읽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네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말씀을 공부만 하지 말고 지켜서 행해봐라. 순종해봐라. 그러면 어떤 기적이 나오는지 네가 보게 될 것이다. 우리가 정말 말씀 공부 열심히 하는 교회인데 정말 올해 말씀 순종을 열심히 하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좋은 약도 먹어야지 힘을 바라죠. 아무리 좋은 말씀도 순종을 해야 능력이 폭발하게 될 것입니다. 그 말씀을 우리가 다 지켜 행해야 돼요. 정확하게 번역하자면 every word, 모든 말씀을 내게 편한 말씀만 아니라 힘든 말씀도 철저히 다 지키면 너에게 영적인 권위가 생길 것이다. A.W. 토저가 그 말을 했죠. Listen to the man who listens to God.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바로 그 사람의 음성을 들어라. 리더가 그러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면 사람들도 그 리더십을 따르지 않겠죠. 여러분,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말 안 듣는다고 화내기 전에 여러분이 하나님 말 잘 듣고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대개 자기가 밑에 있을 때 윗사람 들이받고 불순종한 사람은 자기도 리더가 되면 똑같은 밑에 사람 만납니다. 우리는 리더십의 권위는 우리가 얼마나 리더로서 말씀을 가까이 하느냐에서 올 것입니다. 여호수아의 힘과 용기와 그 승리는 모두 이 말씀 묵상과 실천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여호수아서 1장을 이해해야 여호수아서의 나머지 모든 장들의 기적과 승리를 이해할 수가 있어. 아, 이게 여호수아 리더십의 핵심이구나.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너의 평생에 능히 당할 자가 없으리라. 이 약속은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걸 전제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앞뒤 다 잘라버리고 요 말만 자꾸 외우잖아요.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말씀을 불순종하면서 강하고 담대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나지를 않겠죠.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는 사람에게, 그걸 전제된 사람에게 주는 이 승리의 약속을 저와 여러분이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 믿습니다라고 목소리 크게 되는 게 아니라 늘 말씀 충만한 사람,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올 것이고 그 누구도 당할 수 없는 승리가 그에게 주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보면서 잡아야 될 중요한 포인트는 그거예요. Before and after. 광야 생활에서 약속의 땅으로 이제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우리가 라디오 시대에서 TV 시대로 바뀔 때, 또 흑백 TV에서 컬러 TV 시대로 바뀔 때, 컬러 TV 시대에서 일반 TV에서 HD TV로 바뀔 때 완전히 판이 바뀌어버리잖아요. 여호수아서를 이해하기 위해서도 우리는 전혀 차원이 다른 레벨의 신앙생활의 쉬프트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광야적인 신앙생활하고 가나안적인 신앙생활, 약속의 땅적인 신앙생활의 차이가 있습니다. 많은 찬송가나 CCM들이 우리가 이 세상 마감하고 천국 들어가는 걸 요단강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많은 성도들이 가나안 땅을 천국으로 착각을 해요. 그런데 가나안 땅 천국이 아니죠. 가나안 땅에 얼마나 우상도 많고 정복 전쟁도 많았어요. 그러니까 가나안 땅은 천국이 아니라 크리스천으로서 승리하는 삶을, 광야와는 다른 승리하는 삶을 뜻할 뿐입니다. 40년 광야 생활은 이에 반해서 패배하는 크리스천의 삶, 간신히 숨만 붙어있는 크리스천의 삶을 뜻하는데, 왜 이렇게 됐냐 하면은 떠나온 애굽의 잔재를 아직 다 털어버리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이었어. 그래서 그들은 애굽의 땅은 벗어났지만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정리하기까지 40년이 걸린 거지. 이 광야 생활이 계속 길어진 까닭은 그들 안에 있는 애굽을 정리하는 게 그렇게 힘들었기 때문이에요. 버릇은 그렇게 무섭습니다. 우리가 옛사람의 버릇이 잘못 들면은요, 이거 정화시키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학교 교육이 중요한 거예요. 정말 어릴 때부터 딱 습관이 3살 버릇 8살까지 간다고 3살 때부터 예수님을 가르쳐 놓은 사람은 나중에 다르죠. 그렇죠? 그들은 애굽의 우상을 섬겼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계속 광야 생활은 방황을 한 거예요. 부정적인 리더들한테 선동도 잘 당했어요. 애굽적인 언어, 불평과 원망의 언어로 점철된 인생을 살다가 그들은 약속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한 발은 애굽에, 한 발은 약속의 땅에 걸치고 살아가다가 끝마치 한 발은 세상에, 한 발은 하나님의 나라에 걸치고 살다가 무기력하게 패배하는 크리스천의 삶을 사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간신히 자기만 천국가는 미니멈 크리스천의 삶, 구원은 받았지만 구원의 기쁨은 없고 성령을 맛은 보았지만 성령의 능력을 누리지 못하는, 정말 하루하루 틀에 박힌 종교 요식행위만 하는 그런 크리스천이 되는 거죠. 이게 광야적인 무기력한 신앙생활에 계속 머물러 있는 거예요. 2007년도에 미국의 1,000개가 넘는 교회 교인들을 대상으로 당신은 그러면 광야적인 신앙생활 상태인 것 같은가 아니면은 이 약속의 땅적인 신앙생활 상태인 것 같은가 하고 설문조사한 적이 있는데, 놀랍게도 거의 90%가 난 아직까지도 광야적인 신앙생활인 것 같아요, 미니멈 크리스천인 것 같아요 라고 대답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 미국 교회만 그렇겠어요? 우리 한국 교회도 그렇게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영적인 잠재력을 폭발시키지 못하는, 능력이 없는, 기쁨이 없는 광야적, 패배주의적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로 들어가면서 이걸 끊고 나가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약속의 땅적인 가나안적인 신앙생활로 업그레이드해야 돼요. 가나안은 우리가 갈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라고 했죠. 천국을 준비하는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승리의 삶을 맥시멈 크리스천의 삶을 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기의 힘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간다면 이 맥시멈 크리스천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똑같은 사람인데 여호수아서의 이스라엘 백성은 이 민수기 신명기 이스라엘 백성과 완전히 달라진 것을 보게 될 거예요. 광야에서는 항상 과거를 돌아보았는데 여호수아서에서는 이제 미래로 전진합니다. 광야에서는 권위에 도전하다가 무너졌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권위에 순종해서 승리하죠. 광야에서는 승리를 위해서 싸웠지만 약속의 땅에서는 이미 주신 승리를 확인하면서 싸웁니다. 광야에서는 율법으로 훈련을 받았는데 가나안에서는 이제 훈련의 결과로 승리합니다. 안식합니다. 광야에서는 꿈을 위해서 인내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는 이제 꿈을 이루게 되죠. 광야에서는 다른 민족들 눈치 보는 나그네였는데 가나안에서는 이제 다른 민족이 이스라엘의 눈치를 보는 주인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어떻게든 살아남는 생존이 목적입니다. 가나안에서는 적을 압도하는 승리를 누리게 되는 거죠. 완전히 이제 수세에서 공세로 전환한 거예요. 마치 이제 2차 대전 때 노르만디 상륙 작전 전후로 연합군과 나치 독일의 판도가 바뀌었듯이 상륙 작전 전에는 연합군이 수세였는데 상륙 작전 하고 나서는 이제 나치 독일이 수세로 몰리죠. 십자가 부활 사건을 기폭점으로 해서 마귀가 이제 수세로 전환한 것과 마찬가지. 이제부터는 원수의 무리를 소탕하는 삶을 삽니다. 광야에서는 군중이었는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이제 군대가 되죠. 광야에서는 불평하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찬양하는 백성이 되고 승리를 선포하는 백성이 됩니다. 광야에서는 두려움에 떨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두려움을 주는 강한 정복자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니멈 크리스천에서 맥시멈 크리스천으로 이렇게 쉬프트가 되니까 이제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실제로 누리게 되었어. 그러니까 패닉하지 않아요. 기도로 이기고 말씀으로 이길 수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사니까 눈에 눈빛이 반짝반짝합니다. 저와 여러분도 이번 새벽 특세를 통해서 광야의 삶을 끝내고 가나안의 승리의 시대로 도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무기력한 광야의 유랑민이 아니라 승리하는 약속의 땅의 군대로 도약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개인뿐 아니라 가정도 기업도 우리 교회도 우리나라도 이제 광야의 무기력한 삶을 청산하고 승리를 경험하는 약속의 땅의 시대로 옮겨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는 같은 예수를 믿으면서도 광야에서 간신히 숨만 붙어 있는 미니멈 크리스천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제 성령의 불을 받고 승리하는 약속의 땅의 맥시멈 크리스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